From the conference center at Temple Square in Salt Lake City.
솔트레이크 시티 템플 스퀘어의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2차 연차 대회입니다. 총관리 여건들과 교회 본부 여건들이 말씀하게 되며 본 모임의 음악은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전해주는 권고와 가르침을 받기 위해 교회 회원들과 여건들이 세계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본 방송은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사전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외장단 제2보좌인 디터 F. 우트도로프 회장이 본 모임을 사회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2차 연차 대회의 첫 번째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이곳 컨퍼런스 센터와 세계 여러 곳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회원과 친구 여러분에게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대회를 감리하시는 토마스 S. 문슨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의 사회를 보겠습니다. 이 대회에 참석하고 계시는 총관리 여원들과 본부 보조조직 회장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임의 음악은 맥 윌버그와 라이언 머피의 지휘 그리고 앤드류 언즈워스와 클레이 크리스텐슨의 오르간 반주로 테버나클 합창단이 제공하겠습니다. 합창단이 모임의 시작을 알리며 높은 산 언덕위를 불렀고 이제 소리 높여 찬양회를 부르겠습니다. 개회 기도는 70인 정원의 존 비 딕슨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친절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저희가 이 모임에, 이 연차 대회의 첫 번째 모임을 시작하면서 당신께 그리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의 온 인류를 위한 속죄의 희생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가 저희에게 약속되고 또 저희에게 알려진 이 후기의 모든 구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토마스 에스몬슨 회장님과 그분의 보좌들과 그리고 12사도들과 그리고 이 모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당신께 저희의 이용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저희가 잘 듣고 배울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들을 실천할 수 있기를 저희가 잘 할 수 있도록 저희 간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토마스 에스몬슨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마음의 햇빛 있으면을 부르겠습니다. 그 후에 12사도 정원회 회장이신 보이드 K. 페코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후 본부 초등회 회장단 제2보좌이신 최럴 A. 에스플린 자매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그 후에는 70인 정원의 회장단의 도널드 L. 호스트롬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어떤 한 모임에서 연사가 그곳에 서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그곳에 방문해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왼쪽을 바라보고 그리고 오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청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 연차대회로 다시 모인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께 제 사랑을 전합니다. 우리는 6개월마다 모여서 서로를 강화하고 격려하며 위안을 주고 신앙을 증진시킵니다. 우리는 배우려고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삶에서 겪는 어려움과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실망이나 상실감으로 괴로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각자는 주님의 영을 느끼며 깨달음을 얻고 마음이 고양되며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바꿔야 할 점이 있다면 영감 어린 말씀들을 들으면서 자극을 받고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삶에 대한 각오를 새로이 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합당한 아들과 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계속해서 그 악에 대항합시다. 유구한 세계 역사상 이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지상에 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모두가 한 지붕 아래로 모일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는 텔레비전, 라디오, 케이블, 위성방송, 인터넷, 심지어는 이동통신기기를 통해 이 대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언어를 쓰고 여러 나라에 살지만 하나의 신앙과 하나의 교리와 하나의 목적 아래 하나로 모였습니다. 182년 전 시작은 미미했지만 이제 우리는 세계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이 위대한 대업은 계속 뻗어나가 지금처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축복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명분도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사업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무슨 일이 다가오든 이 위대한 대업은 전진할 것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했던 다음과 같은 예언적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거룩하지 않은 손은 이 사업을 정지시키지 못합니다. 박해가 심해지고 폭도들이 결탁하며 군대가 소집되고 비난이 들끓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대담하고 고귀하게 앞으로 퍼져나아가 모든 대륙, 모든 나라에 파고들 것이며 모든 귀 있는 자가 이 진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될 것이며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이 일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시게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지만 선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일들도 많습니다. 신앙개조 제13조에 나오듯이 무엇이든지 유독하고 사랑할 만하거나 혹 듣기 좋거나 혹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늘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복음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서로에게 보이는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와드와 지부, 스테이크와 지방부에서 해주시는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봉사가 있기에 주님께서는 이곳 지상에서 그분의 수많은 목적을 성취하십니다. 제가 어디로 가든 여러분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친절에 감사를 표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줄곧 그런 기도를 느꼈으며 이에 대해 참으로 감사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가르침과 영감을 받기 위해 왔습니다. 이틀 동안 많은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연사분들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하늘의 도움과 인도를 구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은 우리에게 전할 말씀에 관해 영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의 필요사항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대회 말씀을 취하는 동안 그분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우리의 주님이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멘.
이 years ago on a cold night on the train in the train station.
여러 해 전 어느 추운 밤 일본의 어느 한 기차역에서 누군가가 제 침대차 창을 두드렸습니다. 내다보니 그 자리에는 누더기를 걸친 한 소년이 퉁퉁 부은 턱을 더러운 넝마로 싸매고서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심한 부스럼이 나 있었고 부모 잃은 거지 소년님을 말해주는 녹슨 깡통과 숟가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에게 돈을 건네주기 위해 문을 열려고 애쓰는 사이에 기차가 출발해버렸습니다. 소년은 빈 깡통을 들고서 추위와 굶주림에 떨고 있던 그 어린 소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기차가 서서히 움직이면서 승강장에 서 있던 그 소년을 남겨두고 가야만 했을 때 제가 얼마나 무기력하게 느꼈는지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페루 안데스 고원 도시인 쿠스코에서 에이 티어도어 터틀 장로와 저는 길가를 향해 난 어느 좁고 긴 방에서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늦은 밤이었고 그날은 몹시 추웠습니다. 터틀 장로가 말씀하는 중에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한 어린 소년이 문가에 나타났습니다. 그 소년은 무릎까지 내려오는 누더기 셔츠 한 장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왼편에는 작은 테이블에 성찬빵을 담아둔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굶주린 길거리 고아는 빵을 보고는 벽에 붙어서 그쪽을 향해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아이가 테이블에 거의 다다랐을 때 통로 쪽에 앉은 한 자매가 그 아이를 보았고 그 자매는 머리를 심하게 가로저으며 아이를 밤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신음했습니다. 나중에 그 아이가 되돌아왔습니다. 벽을 따라 미끄러져 들어오며 빵과 저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 자매가 아이를 다시 발견하게 될 지점에 이르자 제가 양팔을 내밀었고 아이는 제게로 뛰어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들어서 제 무릎 위에 앉혔습니다. 그런 후 저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 아이를 터틀 장로가 앉아있던 자리에 앉혔습니다. 폐회 기도가 끝난 후 슬프게도 그 배고픈 아이는 밤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스펜스 W. 킴벌 회장님께 제 그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킴벌 회장님은 가슴 뭉클해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은 한 나라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었군요. 킴벌 회장님께서는 제게 몇 차례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경험이 주는 의미는 형제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저는 지금까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을 100여 차례 가까이 방문하면서 사람들의 얼굴에서 그 어린아이를 찾아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킴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추위에 떠는 또 다른 소년을 솔트레이크시티 거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때도 추운 겨울날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호텔을 나서는 중이었습니다. 한 17명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년들이 왁스집걸 떠들면서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추위를 피해서 집에 있어야 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한 소년은 외투가 없었습니다. 그 소년은 추위를 면하려는 듯 깡총깡총 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골목길로 사라졌는데 분명 작고 허름한 아파트에 덮을 이불이 변변치 않아서 아주 춥게 잠자리에 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며 이불을 덮을 때면 저는 아늑한 집에 따뜻한 잠자리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을 당시 저는 일본 오사카에 주둔해 있었습니다. 도시는 온통 돌무더기였고 거리는 깨진 덩어리며 잔해 폭탄 구덩이로 어지러웠습니다. 나무들 대부분이 폭탄 때문에 날아갔지만 남아있는 몇몇 나무들은 가지며 몸통이 산산조각 나는데도 여전히 잔가지에서 잎을 피워내고 있었습니다. 남학신에 다 해진 색동 기모노를 입은 한 자그마한 소녀가 노란 단풍잎을 부지런히 모아서 다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을 둘러싼 전쟁의 참상을 알지 못하는 듯 잔해 위를 뛰어다니며 새로 찾은 잎들을 다발에 더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자신만의 세계에서 뭔가 아름다운 것을 찾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 소녀 자신이 그 아름다움들 중 하나였다는 말이 더 맞을 것입니다. 왠지 그 아이를 생각하면 제 신앙이 깊어집니다. 그 아이를 통해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몰몬은 어린아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세기가 바뀔 즈음에 두 명의 선교사들이 미국 남부의 산악지대에서 열심히 선교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언덕 꼭대기에서 보니 아래쪽 빈터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선교사들은 가르칠 사람이 많지 않았던 터라 그 빈터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선 한 익사한 어린이의 장례식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아들을 위해서 애도의 말씀을 해줄 성직자를 모셔왔습니다. 비통해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마주보고 그 순회 목사가 설교를 하는 동안 선교사들은 물러서 있었습니다. 만일 부모가 이 성직자에게서 위안을 받기를 기대했다면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직자는 어린아이가 침례를 받지 않았다 하여 그 부모를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부모는 이런저런 일로 침례를 차일피일 미뤘는데 이제는 너무 늦어버린 것입니다. 성직자는 부모에게 아이가 지옥에 갔다고 쌀쌀맞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모두 부모의 책임이며 그들 때문에 아이가 영원히 고통받게 되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무덤을 덮은 후 그 장로들은 비통해하는 부모에게 다가갔습니다. 선교사들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두 분께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슬픔에 잠긴 부모는 귀를 기울였고 두 장로는 현대의 계시를 읽어주며 산자와 죽은 자의 대속을 위한 열쇠들이 회복되었다는 간증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 성직자에게 연민을 느낍니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빛과 지식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많은 것을 전했어야 합니다. 바로 충만한 복음의 지식 말입니다. 장로들은 위안자로, 교사로, 주님의 종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승인받은 성직자로 그 부모에게 찾아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이 아이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를 나타냅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자식들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새 생명을 갖는 일은 결혼한 부부의 큰 책임입니다. 합당하고 책임 있는 부모가 되는 것은 필면의 삶에 주어진 중요한 과제입니다. 어떠한 남자나 여자도 혼자서는 자녀를 가질 수 없습니다. 자녀들은 양친, 즉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져야 합니다. 다른 어떠한 형식이나 과정도 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래전에 한 여성이 저를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대학생 때 남자친구와 심각한 과오를 범하고 말했다고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임신 중절 수술을 주도했습니다. 머지않아 그들은 졸업을 했고 결혼을 하여서 다른 자녀를 여러 명 가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가족을, 그 아름다운 자녀들을 보면서 그 한 아이의 빈자리가 보일 때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만일 이 부부가 속죄를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그러한 경험과 고통이 지워질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고통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삶이라는 것이 쉽거나 순탄하도록 계획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회개 그리고 용서가 가져다주는 꺼지지 않는 희망은 언제나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젊은 부부가 눈물을 글썽이며 방금 의사에게서 자기들이 자녀를 갖지 못할 것이란 말을 듣고 오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 소식에 많이 상심한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부에게 사실은 그들이 상당히 운이 좋은 것이라고 말해주자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부모가 될 수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이기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다른 부부들보다는 그들의 상황이 훨씬 더 낫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채로 지내므로 자녀가 없는 부부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혼자서 자녀를 키워야 하는 아버지나 어머니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일시적입니다. 영원한 계획 안에서 의로운 소망과 갈망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필면의 삶 너머에서 이루어지더라도 말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다. 교회 모든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가정에서 행복하고 복음의 원리와 율법으로 보호되며 영원한 신권의 성약으로 안전하게 임봉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있어서 결코 해임되는 일이 없을 첫 번째 부름은 서로에 대한 부름이며 그 다음이 자녀에 대한 부름임을 부부들은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로서 깨닫게 되는 위대한 발견 중 하나는 정말 중요한 것들은 부모로부터가 아니라 자녀로부터 더 많이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즉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게 된다는 이사야의 예언에 담긴 진리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우리는 몰몬경에서 신대륙을 방문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백성들을 치유하고 축복하신 후에 어린아이들을 그에게로 데려오라고 명하셨습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데려와 그를 둘러 땅에 내려놓는지라. 예수께서는 그 한가운데 서셨고 무리는 그들을 모두 데려올 때까지 길을 비켜주었더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구주께서는 어린이들 한가운데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기도를 드리신 후에 구주께서는 우셨으며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하나씩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 나서 다시 우셨습니다. 저는 구주께서 어린이들에게 가지셨던 느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어린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가르치고자 하셨던 그분의 모범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저는 자녀가 11명인 가족에서 10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제 부모님은 교회에서 눈에 띌 만한 어떠한 부름에서도 봉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께서는 가장 중요한 부모라는 부름에서 충실하게 봉사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결코 화를 내거나 두려움을 갖게 하는 일이 없이 가정을 의로 이끄셨습니다. 아버지의 강력한 모범은 어머니의 부드러운 권고가 더해져 한층 빛났습니다. 복음은 패커가의 모든 사람에게 강한 영향을 미쳤으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다음 세대에도 또 그 다음 세대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저는 제 아버지만큼만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 잘하였도다 라는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제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먼저 그 말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활동이 저조하다고도 할 수 있는 부친이 계신 가정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지, 나아가 12사도 정원의 회장의 부름을 받았는지를 수없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12사도들 중에 저 혼자만이 아닙니다. 마침내 저는 제가 부름받은 것이 바로 그러한 환경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왜 우리가 지도자로서 부모와 자녀들이 가족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방법을 제공해야 하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신권 지도자들은 교회 가족들이 가족 간에 서로 친밀해지도록 세심하게 돌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산다는 것에는 각종 출석이나 도표로는 잴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건물, 예산, 프로그램, 절차 등과 관련된 각종 업무로 바쁩니다. 그러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참뜻을 간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게 패커 회장님,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하는 제안을 너무도 많이 받습니다. 저는 대개 그 다음에 나올 말이 가족에게서 시간적, 재정적 부담을 더할 새로운 활동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이라는 생각에서 그들의 말을 막고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은 신성한 시간이며 우리는 그 시간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원들에게 자신의 가족에게 헌신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 아내와 저는 결혼하면서 함께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태어날 자녀들을 맞이하면서 그들의 출생과 성장에 따르는 책임도 함께 받아들이자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자녀들도 자신의 가족을 이뤘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에서 한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의사에게서 이 아이는 살 가망이 없을 것 같다는 말을 두 번이나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아기를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목숨이라도 내어놓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를 위해 기꺼이 목숨이라도 내어놓겠다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에게 느끼시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고귀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인생의 황혼기를 맞아서 패커 자매와 저는 가족이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며 그런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명에 순종하고 복음대로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보호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저희는 늘어나는 가족의 일원인 자녀들과 손자녀들 그리고 증손자 손녀들 모두가 각자 자신에게 태어날 소중한 어린아이들을 향해 그와 같은 헌신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여러분, 가난 아이를 또다시 품에 안을 기회가 찾아올 때 여러분은 삶의 신비와 목적에 대해 깊이 들여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가 지금과 같이 세워져 있는지 그리고 왜 가족의 현세와 영혼을 두고 가장 기본적인 조직인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됨을 간증합니다. 그리고 이 구속과 속죄의 계획이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계획된 것임을 간증합니다. 이 가족과 또 부모와 자녀들이 모두 이 복음을 통해서 축복받을 수 있기를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세월의 흐름에 따라 제 삶에서 일어났던 많은 세세한 일들이 기억 속에서 점차 희미해져 갑니다. 그럼에도 각 자녀가 태어나던 순간은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는 몇몇 기억 중 하나입니다. 하늘이 무척 가깝게 느껴졌는데 그 소중한 아기들을 제 품에 안을 때마다 경험했던 경건하고 경이로운 감동은 지금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자녀를 아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모인 우리에게 주시는 책임은 참으로 신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선택된 영들이 당신께서 알고 계신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돕는 일에 우리를 동반자로 부르셨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이 신성한 특권은 주님의 도움 없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책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자녀가 그분 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정확히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전과 그분의 선지자와 성신을 통해 어머니와 아버지들에게 구체적인 가르침과 인도를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후기의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주신 계시에서 부모들에게 자녀가 회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침례, 성신의 은사에 관한 교리를 이해하도록 가르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단순히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녀가 교리를 이해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명하신 점을 주목하십시오. 시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자녀가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단순한 지식 전수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자녀가 교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여 그 교리가 자신의 일부가 되고 그들의 삶에서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나게 돕는 일입니다. 니파이는 성신의 역할이 진리를 사람의 자녀들이 마음에 전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부모된 우리의 역할은 최선을 다해 자녀가 영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들이 느끼는 것을 인지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제 딸 미셸에게서 전화를 받았던 일이 생각납니다. 딸은 애정어린 목소리로 엄마, 방금 애슐리랑 아주 굉장한 경험을 했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애슐리는 미셸의 딸로 당시 5살이었습니다. 미셸은 평소처럼 그날 아침에도 애슐리와 세 살 난 앤드류가 서로 다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아이가 가진 것을 나누지 않으려 해서 다른 아이가 때리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미셸은 둘 사이를 정리한 다음 아기를 보러 갔습니다. 잠시 후 여전히 나누지 않고 독차지하는 앤드류에게 뿌리는 애슐리가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미셸은 애슐리에게 가정의 밤에서 서로에게 더 친절하기로 약속했던 것을 일러주었습니다. 미셸은 애슐리에게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해보겠느냐고 했지만 여전히 화가 난 애슐리는 싫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느냐고 묻자 애슐리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미셸은 한번 해보자고 말하며 부드럽게 딸의 손을 잡고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셸은 하나님 아버지께 앤드류가 물건을 나눠 쓰도록 도와주시고 애슐리가 친절해지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보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동생이 물건을 나눠 쓰도록 도와주신다는데 솔깃했는지 애슐리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애슐리는 먼저 앤드류가 물건을 나눠 쓰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친절해지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애슐리는 기도를 끝내고 엄마 어깨에 머리를 파묻었습니다. 미셸은 딸아이를 안고 왜 우는지 물었습니다. 애슐리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미셸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왜 우는지 알 것 같아. 마음속에 좋은 느낌이 드니 애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그런 느낌을 갖도록 돕는 것이 바로 영이란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하시며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방식이란다 하고 미셸이 말했습니다. 미셸은 딸에게 그 말을 믿는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도와주시리라고 믿는지 물었습니다. 애슐리는 조그만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때로 자녀가 교리를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녀가 겪는 상황 속에서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은 미리 계획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며 일상적인 가족 생활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한 순간은 금세 왔다 사라지므로 우리는 자녀가 의문이나 걱정을 안고 찾아올 때, 형제자매나 친구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화를 다스려야 할 때, 실수를 할 때, 혹은 결정을 내려야 할 때와 같은 가르칠 기회를 의식하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영의 인도를 따른다면 자녀가 더 효과적으로 배우고 이해할 것입니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가족기도, 가족 경전 공부, 가정의 밤, 기타 가족 활동과 같이 일상적인 일들을 신중하게 계획할 때 생기는 가르칠 기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가르침을 줄 때 영이 함께하는 따스하고 사랑이 깃든 분위기라면 모든 배움과 이해가 극대화됩니다. 한 아버지는 자녀들이 8살이 되기 두 달 전부터 매주 시간을 정하여 아이가 침례를 준비하도록 도왔습니다. 그의 딸은 자신의 차례가 되자 아버지가 일지를 주었고 둘이 함께 앉아 복음 원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에 관한 느낌을 나누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시간 동안 딸에게 어떤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그 그림에는 전세와 현세,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해 밟아야 할 각 단계가 나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구원의 계획에 있는 각 단계를 가르치며 그에 대한 간증을 전했습니다. 훗날 딸은 이 경험을 떠올리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와 시간을 보내실 때 제가 느낀 사랑을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제가 침례받을 당시에 복음에 대한 간증이 생긴 것도 다 그 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이해하도록 가르치려면 단호하고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교훈과 모범으로 특히 자녀가 배운 바를 실천하도록 도우며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럴드 비리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실제로 복음의 원리대로 행함으로써 경험하기 전에는 그 원리를 믿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가족 기도 시간에 가족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처음으로 기도를 배웠습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기도를 듣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 처음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 사용하는 말들을 배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고 그분께 인도를 구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매일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어머니와 아버지는 식사 전에 우리를 식탁 주위로 모으셨고 우리는 함께 무릎을 꿇고 가족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끼니마다 기도했습니다. 밤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거실에 함께 무릎을 꿇고 가족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어렸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많았지만 기도는 그렇게 제 삶의 한 부분이 되어 늘 저와 함께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배우고 있으며 기도의 힘에 대한 제 이해 폭도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제프리 R. 홀란드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일의 성공 여부는 그 메시지를 가르치는 것과 이해하는 것, 그런 다음 약속된 행복과 구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 방법에 따라 생활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복음 교리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한 배움은 평생에 걸친 과정이며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주되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이루어집니다. 자녀가 배움을 얻고 그 내용을 실천하다 보면 이해가 증진될 것이며 나아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실천하며 훨씬 더 크며 오래 지속되는 이해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외적인 위협이나 보상 없이도 자녀의 태도와 행실에서 교리가 드러날 때 우리는 그들이 교리를 이해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는 복음 교리를 조금씩 이해함에 따라 좀 더 자립적이고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가족 문제의 해결책이 되기도 하며 가정 환경과 가족의 성공에 긍정적으로 기여합니다. 우리는 모든 가르칠 기회를 포착하고 영을 초대하며 모범을 보이고 자녀가 배운 원리를 실천하도록 도울 때 자녀가 이해하도록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조그만 어린아이의 눈을 들여다보면 이 노래가 떠오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 나 비록 어려도 말씀해 주신 복음을 알게 해줍소서. 길을 찾아가게 저를 도와주소서. 주와 함께 살도록 가르쳐 주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후기 성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과 교회라는 말을 혼용해서 사용합니다만 그 둘은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둘은 서로 절묘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는 그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영광스러운 계획입니다만 그분이 자녀인 우리는 그 계획을 통해 아버지께서 가진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생이라고 불리며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 가장 큰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서 지극히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지상에서 하는 경험, 즉 신앙을 키우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기에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지상생활이 심히 어려울 것을 아셨으며 또 우리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끗이 할 수 없음을 아셨기에 구주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영의 아버지신 엘로힘께서 구원의 계획을 발표하셨을 때 우리 가운데 한 분이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였습니다. 영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신 그분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었습니다. 한편 지상의 어머니께서 태어나신 그분은 필면의 상태에 따라 고통과 고난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위대하신 여호와께서는 또한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리셨으며 그에 더하여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뜻하는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성취하는 일의 절정은 속죄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 아래로 내려가셔서 우리 각자를 위한 구속의 값을 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성역을 행하는 동안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인 이 시기에 주님께서 과거에 있었던 그 교회를 회복하시며 구체적으로 선지자 조세 스미스에게 나는 내 손으로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거나 현재나 그분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오늘날 지상에서 사도의 권세를 지닌 선지자들은 그분을 대표합니다. 이 교회는 참으로 위대합니다. 교회를 진지하게 알아보고자 하는 이들은 모두 교회의 조직, 효율성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에 감화를 받습니다. 교회의 는 어린이, 청소년, 남성과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8,000여 개에 이르는 아름다운 지표소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136개의 웅장한 성전이 있으며 39대 발표되거나 현재 건축 중입니다. 젊은이들과 나이 드신 분들로 구성된 5만 6천 명 이상의 전임 선교사들이 159개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도주의적 사업은 회원들의 관대함을 열실히 보여줍니다. 재난이 닥치거나 사람들이 고통받는 곳이 있으면 교회는 즉시 도움을 줍니다. 교회의 전 세계적인 복지 시스템은 세상 여타 구호기관에서 볼 수 없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돌보고 그들의 자립을 도모합니다. 이 교회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기꺼이 서로를 위해 훌륭히 봉사하려는 평신도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온 세상에 이러한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 가족은 교회 유속 깊고 훌륭한 교회 집회소들 중 하나였던 호놀룰루 태보나클 경내 조그만 별채 살았습니다. 교회 시설을 관리하는 사랑하는 관리 감독단 여러분들께 이제서야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만 당시 어린 소년이었던 저는 반짝이던 물 웅덩이 바닥부터 웅장한 조명에 들어오던 첩탑 내부에 이르기까지 구석구석 헤집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그들에 있었던 커다란 배냐 나무 덩쿨을 마치 타단처럼 타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우리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오늘날보다도 더 많은 무수한 모임에 갔습니다. 목요일 오후에는 초등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상호 부조회 모임은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청소년 상호 향상 모임은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토요일에는 와드 활동이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전이면 성인 남성과 청남들은 신권회에 갔습니다. 정오에는 주일학교에 참석했습니다. 그런 뒤 집에 왔다가 저녁에 성찬식을 하러 다시 교회로 갔습니다. 그렇게 여러 모임이 가고 오면서 일요일은 하루 종일 그리고 주중에도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 활동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저는 소년 시절에 처음으로 그저 모임에 참석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5살 때 그 태버나클에 큰 대회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살던 그 작은 집 앞으로 난길을 따라 내려와서 작은 다리를 건너 웅장한 집회소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예배실에 10번째 줄 정도에 앉았는데 교회 회장이신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께서 그 모임의 감리자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보고 느낀 것들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맥케이 대회장님은 담황색 양복을 입고 계셨으며 물결처럼 굽이치는 백발에서 위엄과 당당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와이 전통에 따라 붉은 카네이션 화환을 목에 걸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저는 뭔가 강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중에야 저는 그것이 성령의 영향력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폐회 찬송으로 다음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의 편에 선 자 누구냐? 지금이 나타내 보일 때 우리는 당당히 요구하리. 주님의 편에 선 자 누구냐? 그때 저희 거의 2천여 명의 함께 부르던 그 노래 가사가 마치 제 자신에게 묻는 것처럼 들렸고 저는 일어나서 접니다 라고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교회에서 활동적인 회원이 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교회 활동적이면서도 복음에는 조활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교회의 활동적인 것은 매우 바람직한 목표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활동은 우리 영적 소망에 대한 외적 표시입니다. 모임에 참석하고 교회에서 책임을 맡아 수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봉상한다면 활동적이냐 하는 것은 공공연하게 드러납니다. 이와 반대로 복음에 관한 것들은 보통 잘 드러나지 않으며 측정하기도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영혼의 측면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의식들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띱니까? 우리가 맺은 성약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복음과 교회가 모두 필요합니다. 사실 교회가 있는 목적은 우리가 복음대로 살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의문을 품습니다. 청소년 때 교회에서 완전히 활동적이던 사람이 어떻게 성인이 되어 활동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정기적으로 교회에 참석하고 봉사하던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안 나올 수 있을까? 지도자나 다른 회원에게 실망했다고 해서 어떻게 교회를 떠날 수 있을까? 아마 그 이유는 그들이 복음, 즉 영혼에 관한 것들에 완전히 개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우리 토대로 삼는 세 가지 중요한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절대자에 대한 이해를 넓히십시오. 신혜를 구성하는 세 분에 대한 사랑과 지속적인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음을 다해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고 성신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지속적인 공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숙고하는 것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계속 키워나가십시오. 대저 사람이 자기에게 외인이며 자기 마음의 생각과 인도에서 먼 주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의식과 성약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아직 여러분의 삶에서 받지 못한 필수 의식이 있다면 그 의식들을 받도록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그런 다음 매주 갖는 성찬의 은사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가 맺은 성약을 충실하게 생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성찬 의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태도가 결핍된 나머지 성찬에 성결케 하는 힘으로 스스로를 정기적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과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복음에 집중하면 교회는 우리 삶에 더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기를 위해 준비된 상태로 모임에 온다면 성령이 우리 교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즐기러 온다면 종종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스펜서 W. 킴볼 회장님은 이러한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성찬식이 지루하다고 생각하실 때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런 적이 없어서요. 주님께서 신대륙의 백성들에게 오셔서 그분의 교회를 세우신 후 있었던 일들이 우리 삶에서도 일어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같이 그들 즉 주님의 사도들이 모든 니파의 백성들 가운데 나아가서 그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이 주께로 돌이켜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하였고 그리하여 예수의 말씀대로 그 세대의 백성들이 복을 받느니라.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의 회원들이 그분이 복음으로 온전히 개종되기를 바라십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지금 영적인 안전을 얻고 영원토록 행복해지는 확실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이제 합창단과 회중이 함께 굳도다 그 기초를 부르겠습니다. 합창이 끝나면 70인 정원회의 폴 E. 컬리커 장로님이 말씀하시겠고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12사도 정원회의 델린 H. 옥스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그 후 합창단이 사랑의 기도를 부르겠습니다.
This is the 182nd Annual General Conference.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 182차 연차 대회입니다.
저는 선교사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희망, 거짓 없는 자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선교사분 마치 18개월에서 24개월 동안 삶을 축소판을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교사들은 배우고자 하는 진지한 열망을 지닌 영적인 아기와 같은 상태로 임지에 도착하여 그들 앞에 놓인 모든 과제를 정복할 준비가 된 성숙한 어른이 되어 떠나게 됩니다. 저는 또한 인내와 지혜, 평온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헌신적인 부부 선교사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함께하고 있는 젊은 선교사들이 지닌 활력 위에 확고함과 사랑이라는 선물을 더해줍니다. 이 선교사들은 모두 강력하며 선을 위한 인내심 강한 군대로서 그들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의 봉사로 마음이 움직인 다른 이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최근 저는 훌륭한 두 명의 선교사가 자신들의 경험과 노력을 되돌아보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깊이 사색에 잠기는 그 시간에 선교사들은 그날 만난 사람 중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관심을 보였던 사람들에 대해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더 배우고 싶은 소망을 키우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들이 주님의 영을 느끼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 젊은 청년들이 선교 사업을 마친 뒤 3, 4년 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영원한 동반자를 만나고 장로 정원회에서 봉사하거나 청남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들은 구도자들에 관해 생각하는 대신 보살피도록 부름받은 자신의 정원회 이론이나 청남들에 관해 동일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선교 사업에서의 경험은 그들이 남은 생애 동안 다른 사람들을 보살필 때 적용이 될 모형이 될 것입니다. 이 정의로운 제자의 군대가 자신의 선교 임지에서 전 세계의 여러 나라로 돌아가면 이들은 교회를 세우는 사업에서 중요한 공헌자가 됩니다. 물몽에 나오는 선지자 리하이도 자신이 받은 지시와 시연에 대한 아들들의 대답을 들었을 때 이 선교사들과 똑같은 질문을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같이 레이맨과 레뮤엘은 연장자들이면서도 참으로 그들의 부친을 거스려 불평하였나니 그들이 불평한 것은 그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우리도 아마 리하이가 이 두 큰 아들에게서 겪은 좌절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흔들리기 시작하는 자녀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구도자, 비동조적인 수련 장로들을 대할 때면 우리도 리하이와 같은 감정을 강하게 느끼게 되며 어떻게 그들이 영을 느끼고 따름으로써 세상의 혼란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혼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두 가지 경전 구절이 생각납니다. 니파이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움의 문을 열 열쇠를 주었습니다. 나 니파이는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자 심히 원하였던지라. 이러므로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보라, 그가 나를 찾아오사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으므로 나는 나의 부친이 하신 말씀을 모두 믿었느니라. 그리하여 나는 나의 형들처럼 부친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자각하게 되면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런 열망을 자각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은 모든 선교사와 부모, 교사, 지도자, 회원의 과제이자 책임입니다. 이런 열망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아감을 느낄 때 다음 두 번째 경전 구절이 가르치는 것을 배우고 그로부터 유익을 얻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교회 초기 지도자들에게 부름이 확대되어 나아갈 때쯤 1831년 6월에 조셉은 사탄이 땅에 널리 퍼져 있어 민족들을 속이며 나아감이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런 혼란의 영향력과 맞서 싸우기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속임을 받지 않도록 범사에 있어 한 가지 규범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규범은 주님의 목적과 함께 하도록 해주는 모형이자 안내, 반복되는 단계 및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를 따를 때 우리는 계속 겸손해지고 깨달으며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다른 길로 인도하려는 목소리로부터 성신의 목소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권능 아래 떠는 자는 강하게 될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준 여러 계시와 진리를 따라 찬양과 지혜의 열매를 맺으리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진정한 의도로 드리는 겸손한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 성신이 임하여 우리가 이 필멸의 상태에 태어나기 전에 알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배우고 이해하도록 도와야 하는 우리의 책임을 깨닫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는 방법과 복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이 계획을 기억하도록 돕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규범 안에서 복음에 따라 생활하면 다른 사람을 돕는 우리의 능력은 증대됩니다. 이제 말씀드릴 경험은 이런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볼 수 있는 한 예입니다. 젊은 두 선교사가 자신들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사람을 찾기를 소망하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체격이 큰 남자가 문을 열면서 불친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 문을 다시는 두드리지 말라고 말한 것 같은데요. 우리 집에 다시 온다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이전에 경고했잖아요. 나 좀 혼자 내버려둬요. 그는 얼른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장로들이 돌아 나올 때 더 경험이 많고 오래된 장로가 자신보다 어린 선교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 남자는 선교사들이 자신의 의도를 완전히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창문을 통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교사들이 방문했을 때 자신이 보인 무례한 행동을 비웃거나 가볍게 생각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두 선교사가 서로에게 표하는 친절한 모습을 본 남자의 마음은 곧 부드러워졌습니다. 남자는 다시 문을 열고 선교사들에게 돌아와서 자신에게 메시지를 나눠주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르고 주님의 영을 느끼도록 주님이 주신 규범대로 살 때 일어납니다. 구주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데서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능력을 발전시키는 이 원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데 가장 기본이 됩니다. 이 열망을 깨달으면 약속된 규범을 찾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규범을 찾고자 노력하면 구주와 그분의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그리스도의 교리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 이 교리의 한 규범은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그날에 나의 시온을 세우려 힘쓸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성신의 은사와 권능을 얻을 것임이라. 또 그들이 끝까지 견딜진대 마지막 날에 들리울 것이요 어린 양이 영원한 왕국에서 구원받으리니. 성신의 은사와 권능을 누릴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가 될 때 주어지는 권능입니다. 이는 주님과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통해 모든 사람이 부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구주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가르치며 사랑의 규범을 정하셨습니다. 힌클리 회장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권고도 아니고 단순한 소망도 아닙니다. 이것은 계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모든 덕과 모든 선함과 모든 훌륭한 성품과 의를 행하고자 하는 모든 충실함의 뿌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적용하며 사랑의 힘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가족 조직의 규범이 제정되었습니다. 제 가족이 조직되던 그날 저는 사랑하는 아내 앤과 성전에 가서 결혼 생각을 맺었습니다. 그날 제가 얼마나 많이 그녀를 사랑하고 생각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라는 모습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자녀와 손자, 손녀가 한 명씩 우리 삶에 더해질 때마다 우리의 사랑은 그들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어줄 수 있도록 부풀었습니다. 사랑의 수용력이 늘어나는 데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사랑의 느낌은 마치 하늘에서 끌어당기는 중력과 같습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끌어당기는 혼란을 없애고 주님을 구하는 데 우리의 선택의지를 사용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주는 하나님 하늘의 힘을 향해 열리게 됩니다. 니파이는 그 충격을 나의 육체가 소멸되게 이르게 하셨도다 라고 묘사했습니다. 엘마는 그 동일한 사랑의 힘 때문에 구속하시는 사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물모는 감명을 받아 마음의 힘을 다해 기도하여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라고 조언하였습니다. 현대와 고대의 경전에는 모두 그분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을 상기시켜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 팔을 끊임없이 펼치시고 우리 개개인을 포용할 준비가 되어 계시며 우리 각자에게 조용하지만 마음을 꿰뚫는 목소리로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심을 확신합니다. 하늘에서 제정된 이 가족이라는 규범 덕분에 우리는 모든 이에게 공평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됨을 간증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시며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성한 장소에 관해 통찰력을 갖게 해주시며 선지자와 사도들을 부르시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도록 해줄 원리와 규범을 가르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 안에 그 소망을 일깨우려 할 때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모형대로 살려고 할 때 그분께 가까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모범이며 사나는 구세주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은 창조가 시작된 때로부터 끝없이 이어질 영원 사이의 모든 사건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 불립니다. 그 희생은 모든 선지자들의 주요 메시지입니다. 속죄의 희생은 모세 율법이 요구하는 동물의 희생으로 예시되었습니다. 한 선지자는 동물의 희생에 내재된 의미는 바로 참으로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크고도 마지막 때는 희생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희생을 치르기 위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그 희생으로 흠없는 순결한 어린 양, 즉 궁극의 선이 온 세상의 죄라는 궁극적인 분량의 사악함을 위해 바쳐졌습니다. 엘리자 알 스노우가 남긴 인상적인 가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귀한 피 흘리시어서 생명 버리시니 죄인 위한 돌아가심 세상 구하셨네. 그 희생,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구원의 계획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으로 피를 흘리는 희생은 끝났지만 복음의 계획에서 희생의 의미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시는데 이제 그분이 명하시는 희생은 우리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그분께 희생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각자가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우리 자신의 시간과 이기적인 우선순위를 희생하여 그분이 치르신 희생을 작게나마 실천하도록 명하십니다. 찬송가에는 희생은 하늘 축복 가져오나니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저는 구주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요구하신 이러한 필멸의 희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사나 희생보다는 개인적인 이익이 동기가 되어 취하는 행동 또는 우리가 강제로 해야 하는 희생은 배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역사는 궁극적인 희생을 포함해 희생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시대 초기에 로마 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이유로 수천 명을 죽였습니다. 그 후 여러 세기 동안 교리적 논쟁으로 기독교계가 분열되면서 일부 교파가 다른 교파의 사람들을 박해하거나 심지어 죽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기독교인들은 기독교계의 가장 참혹한 순교자들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분을 섬기려는 소망에 따라 자발적으로 희생을 바쳤습니다. 그중 일부는 성인이 된 후 주님을 위한 봉사에 전 생애를 바치기도 했습니다. 고귀한 사람들 중에는 카톨릭 교회의 여러 조직에 속한 이들과 다양한 개신교에서 선교사로 평생을 봉사한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그들의 모범은 도전의식을 불러오고 영감을 줍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종교적 봉사에 바칠 여력이 없고 또 그렇게 요구받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희생은 일상생활에서 매일 할 수 있는 것들을 뜻합니다. 그 취지에서 본다면 저는 후기 성도들보다 더 많은 희생을 하는 단체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희생, 즉 형제자매 여러분의 희생은 개인적 성취를 위한 세상에 낯익은 노력과 참으로 대조적입니다. 첫 번째 예로 몰몬 개척자들을 꼽고 싶습니다. 생명과 가족관계, 집과 안락함을 포기한 그들의 희생, 위대한 희생은 회복된 복음의 토대입니다. 세라 리치는 남편 찰스가 선교 사업을 위해 집을 떠나던 장면을 묘사하며 이 개척자들을 이끈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기는 진정으로 나와 내 남편에게 시련의 시기였다. 이제 이 임무로 우리가 잠시 서로 떠나 있어야 하지만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이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이 사업을 돕기 위해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기로 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가장 눈에 띄는 힘은 회원들의 비이기적인 봉사와 희생입니다. 우리 성전의 한 곳이 헌납될 당시 어느 목사님이 고든비 힌클리 회장님에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보편적인 상징인 십자가가 왜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힌클리 회장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상징은 바로 우리 회원들의 삶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참으로 봉사하고 희생하는 우리의 삶은 주님과 우리 이웃을 섬기겠다는 우리의 결심의 가장 적절한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는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고 봉급을 받는 성직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중을 이끌고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평신도들이 수많은 교회 모임과 프로그램과 활동을 모두 관리해야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이런 방식으로 14,000개 이상의 교회 조직이 인도되고 있습니다. 물론 평신도가 회중 가운데 교사나 평신도 지도자로서 봉사하는 것이 우리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회원들이 다른 사람을 훈련하고 보살피기 위해 사용하는 시간의 양은 독보적으로 많습니다. 회중에 속한 모든 가족이 매월 가정보건교사들의 방문을 받고 모든 성인 여성이 매월 상호부조의 방문교사들의 방문을 받도록 우리가 드리는 노력이 그 예입니다. 세상의 어느 조직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후기 성도만의 독특한 봉사와 희생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선교사들의 봉사입니다. 현재 5만 명 이상의 청년 남녀와 5천 명 이상의 성인 남녀가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 160개 이상의 국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인도주의 봉사를 하기 위해 6개월이라는 시간을 바칩니다. 그들의 봉사에는 늘 희생이 수반되는데 여기에는 주님의 사업을 위해 사용한 시간과 더불어 그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는 데 드린 희생도 포함됩니다. 집에 남아있는 부모들과 다른 가족들도 또한 선교사로 나간 자녀들과 함께할 수 없고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브라질의 한 젊은이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그의 형제와 자매를 부양하기 위해 일을 하던 시기에 선교사 부름장을 받았습니다. 한 총관리 여관은 이 가족이 가족회의를 하면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 그들이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함을 가족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을 기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선교사 부름을 받아들였고 16살이 된 남동생이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을 대신 맡기로 했습니다. 우리 중 대부분이 선교사로 봉사하거나 선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희생을 하는 많은 다른 예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느 조직에서도 이와 같은 자발적인 봉사와 희생을 하는 경우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젊은이들과 연로한 회원들이 학업이나 은퇴 생활을 뒤로하고 그렇게 희생하도록 어떻게 설득을 합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구주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 나의 죄를 위해 고통당하신 그분의 은혜와 내가 다시 살도록 사망을 극복하신 것을 알기에 그분을 섬기기 위해 제가 부탁받은 작은 희생을 치르는 것을 특권으로 여깁니다. 그분을 통해 제가 이해하게 된 바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봉사하도록 하냐고요? 선지자가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저 요청할 뿐입니다. 선교사 봉사에 기인하는 또 다른 희생은 선교사의 가르침을 실천에 옮겨 교회의 회원이 되는 분들의 희생입니다. 많은 개종자들에게 이러한 희생은 매우 커서 친구나 가족관계를 잃기도 합니다. 여러 해 전 연차대회에서 미국에서 공부하던 중에 회복된 복음을 알게 된 어느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젊은이가 본국으로 돌아가려 할 때 힌클리 회장님은 기독교인이 되어 귀국하면 어떤 일이 있을지 물으셨습니다. 젊은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 가족은 실망하겠죠. 아마 저를 쫓아내고 저를 죽은 자식으로 여길지 모릅니다. 저의 미래와 경력에 있어서도 모든 기회가 사라질지 모릅니다. 힌클리 회장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복음을 위해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겠습니까? 그러자 젊은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복음이 참되지 않습니까? 그 젊은이는 그렇다는 답을 듣고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많은 새로운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희생의 정신입니다. 봉사와 희생의 또 다른 예를 성전에서 봉사하는 충실한 회원들의 삶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전 봉사는 후기 성도들에게만 있는 독특한 것이지만 그 희생의 의미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후기 성도들에게는 수도원 봉사와 같은 전통이 없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인해 종교활동에 자신의 삶을 바치는 분들의 희생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작년 연차대회에서 토마스 에스몬 존슨 회장님은 성전 봉사와 관련한 희생의 모범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태평양의 한 외딴 섬에 사는 한 충실한 후기 성도 아버지가 아내와 10명의 자녀를 뉴질랜드 성전에 데려가 그곳에서 영원한 결혼과 임봉을 받기 위해 다른 먼 곳에서 6년간 고된 노동을 했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받는 영원한 축복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수 있으며 어떠한 대가도 감내할 수 있고 어떠한 고생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후기 성도들이 보여주신 기독교인다운 사랑과 봉사와 희생의 놀라운 모범에 감사합니다. 저는 종종 여러분이 시간과 자원을 크게 희생하며 교회 부름을 수행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자비를 들여 선교 사업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여러분의 전문적인 기술을 기쁘게 활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개인적인 노력과 교회 복지 및 인도주의 기부를 통해 가난한 이들을 돌보시는 것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연구에서 확인되었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활동 회원들은 보통 미국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봉사하고 기부하며 미국의 다른 상위 20%의 종교인들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봉사하고 돈을 기부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모범으로 우리는 모두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구주의 다음 가르침을 떠올리게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마도 비이기적인 봉사와 희생 중 가장 친숙하고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가정에서 행하는 것들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데 헌신합니다. 남편은 아내와 자녀들을 부양하기 위해 전념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영원토록 중요한 이 봉사에 수반되는 희생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익숙한 것들입니다. 또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를 포함하여 자녀를 입양하거나 위탁받아 아이를 돌보며 그들이 기존의 환경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희망과 기회를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비이기적인 후기 후기 성도들을 봅니다. 선천적 결함, 정신적, 신체적 질병, 누병에 따른 불편을 겪는 가족이나 이웃을 돌보는 여러분을 봅니다. 주님 또한 여러분을 보고 계시며 여러분이 서로 또 자녀를 위하여 희생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리라는 것을 그분의 선지자를 통해 선언하셨습니다. 저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구주를 본받아 비이기적으로 봉사하고 희생하는 후기 성도들이 다른 어떤 단체의 사람들보다도 더 영원한 가치를 고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후기 성도들은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희생하는 것을 영혼을 위한 수업과 자격을 갖추는 것의 일환으로 바라봅니다. 이는 Lectures on Faith에서 게시된 진리인데 그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종교는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데 필요한 신앙을 갖게 해주는 충분한 권능을 결코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희생, 오직 그것만을 통해 인류가 영생을 누리도록 제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이 구원의 계획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그 계획을 통해 우리에게 마련된 운명을 예비하기 위하여 자신의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심을 압니다. 우리는 그분의 속죄의 희생으로 인해 불멸에 대한 확신과 영생의 기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요 구주요 구속주이십니다. 그분에 대한 저의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We are indeed grateful to the Tabernacle.
오늘 아침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신 태버나클 합창단과 지휘자, 반주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이자 제1회장단 제1보좌이신 헨리비 아이링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이링 회장님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이스라엘의 구주를 부르며 본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폐회 기도는 70인 정원의 윌포드 W. 앤더슨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아이링 회장님.
스펜서 W. 킴볼 회장님께서 어느 연차대회 모임에서 올라야 할 산을 주시도록 간구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여러 위대한 도전 과제와 거대한 기회가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 흥미진진한 전망을 즐거워하며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이 산을 제게 주소서, 이러한 도전 과제를 제게 주소서라고 간청하고 싶습니다. 라고 회장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킴볼 회장님께서 이미 겪고 오셨던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제가 조금은 알고 있었기에 그분의 이러한 간구를 들으며 마음이 뭉클했었습니다. 저도 더욱 킴볼 회장님을 닮아 나가 용감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은 소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저는 이 용기를 시험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날 밤 저는 충만하여 터져나올 듯한 신앙을 가슴에 품고 지하 침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기도가 하루 이틀 만에 응답되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겪은 그 어떤 시련보다도 혹독한 시련에 놀라고 겸손해졌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배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제 신앙에 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명확한 증거를 얻었습니다. 둘째, 그날 밤 저는 어떤 희생에 대해서도 그것을 보상하고도 남을 큰 축복이 역경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을, 왜 그토록 굳건하게 확신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는 배움을 시작했습니다. 저와 제 사랑하는 이들에게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까마득한 옛날에 제게 닥쳐왔던 그 역경이 그 후에 겪은 일에 비하면 아주 작아 보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제가 잘 알던 하나님의 충실하고 충실한 종이 그랬듯이 고통스러운 절규가 절로 나올 만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정서적인 시련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충실했던 종은 그분을 돌보던 간호사에 따르면 그분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평생 선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하고 절규하셨다고 합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감옥에서 호소하는 소리에 주님께서 어떻게 답하셨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구덩이에나 살인자들의 손에 던져지고 사형이 내게 선고될지라도, 내가 깊은 물에 던져질지라도, 몰아치는 큰 파도가 너에 대하여 음모를 꾸밀지라도, 맹렬한 바람이 네 원수가 될지라도, 여러 하늘이 흑암을 몰아오고 모든 원소가 힘을 합쳐 길을 가로막을지라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옥의 바로 그 턱이 입을 크게 벌려 너를 삼키려 할지라도, 내 아들아, 이 모든 일이 내게 경험이 되고 내 유익이 될 줄 알라. 인자는 그 모든 것 아래로 내려갔었느니라. 네가 그보다 크냐? 그러므로 너의 길을 계속하라. 그리하면 신권은 너와 함께 머물러 있으리라. 무릇 그들의 한계는 정하여져 있어 지나갈 수 없느니라. 너의 날은 알려져 있고 너의 해는 더 짧게 헤아림을 받지 아니할 것인즉, 그러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 말라. 이는 하나님이 영원 무궁토록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시련은 왜 오는 것인지 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혹독한 시련을 우리를 대신에 겪으셨던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보다 더 분명한 그 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믿는 신앙으로 회개해야 한다고 권고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회개하기를 명하노니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 입의 막대기로 또 나의 진노로 또 나의 분노로 너를 쳐서 네 고난이 극심할까 하노라. 얼마나 극심한지 너는 알지 못하며 얼마나 격렬한지 너는 알지 못하나니 참으로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너는 알지 못하느니라. 이는 보라,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고난을 겪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이 모두를 위해 이런 일을 겪었음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그들은 나처럼 고난을 겪어야만 하나니 그 고난은 만유 가운데 가장 큰 자 곧 하나님이 나 자신을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하였으며 육체와 영이 모든 고난을 겪게 하여 내가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물로 서려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아버지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나는 마셨고 사람의 자녀들을 위한 나의 준비를 마쳤느니라. 길리앗의 유향이 존재하며 주께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야말로 시련을 끝까지 견뎌내고 딛고 일어설 방법이라는 믿음을 여러분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홀로 힘겨운 시련을 겪도록 버려진 듯한 느낌이 들 때 우리와 우리가 돌보는 이웃에게 힘이 되게 하시려고 토마스 몬슨 회장님이 가르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몬슨 회장님은 그런 약속이 현실에서 실제로 힘이 되게 할 신앙의 기초를 다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지혜의 가르침도 함께 주셨습니다. 병상에 누운 환자가 끝까지 견뎌야 하는 싸움을 포기하려는 모습을 본다면 참으로 그런 신앙의 기초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신앙의 기초가 굳건히 자리 잡지 않는다면 견뎌낼 힘은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제 말씀의 목적은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굳건한 기초를 어떻게 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바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이유에서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큰 역경을 맞아 발버둥 치는 가운데 자신의 신앙 기초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실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 남은 여생에 지금껏 겪어왔던 것보다 더 큰 시련이 제 앞에 가로놓일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주택 신축을 위한 기초공사를 하는 업체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푹푹 찌는 무더운 여름에 기초판을 만들기 위해 시멘트를 부어넣을 거푸집 설치를 하려고 땅을 파고 고르는 일을 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건설 장비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곡괭이와 삽이 전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영구적으로 오래갈 건물 기초공사를 하는 것이 매우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는 데에는 또한 인내심이 필요했습니다. 기초판에 시멘트를 붓고 나면 마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작업을 진척시켜 나가기를 원하는 만큼이나 기초에 시멘트를 부은 후 거푸집을 떼어낼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초보 일꾼에게 더욱 인상 깊었던 것은 거푸집 속에 철근을 조심스럽게 넣어서 완성된 기초가 훨씬 강해지도록 하는 지루하고 시간 낭비인 듯이 보일 법도 한 보강 과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구의 삶에서나 닥쳐올 폭풍우를 견뎌내기 위해서는 신앙의 기초를 놓기 위해 땅을 정성들여 파고 고르게 해야 합니다. 신앙의 토대가 놓일 견고한 기반은 바로 개인의 고결성입니다. 우리 앞에 선택의 기회가 놓일 때마다 일관되게 옳은 것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굳건한 기반 위에 놓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을 은사로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하기를 어린 시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일을 했는지 그 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이 넘는 그런 선택을 통해 신앙이라는 멋지고 웅장한 건축물이 세워질 토대가 다져집니다. 모든 성약과 의식, 원리가 빠짐없이 갖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부어넣을 철골조입니다. 오랜 세월을 견뎌낼 신앙의 건축물을 세우기 위한 열쇠 중 하나는 신앙이 단단히 자리 잡는 데 얼마나 걸릴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성급하게도 제 삶에서 너무 이른 시기에 더 높은 산, 즉 더 큰 시험을 달라고 기도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었던 것입니다. 신앙을 단단히 다지는 일이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그렇더라도 시간은 걸립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신앙이 쌓이는 것도 아닙니다.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꾸준히 섬길 때 비로소 진리에 대한 간증은 깨어지지 않을 영적 강인함으로 바뀌어갈 것입니다. 이제 힘겨운 시련을 겪고 계시는, 몰아치는 어려움 때문에 신앙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련 그 자체가 신앙을 강화하고 마침내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방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몰몬경에서 몰몬의 아들 모로나이는 그런 축복이 어떻게 올 수 있는지 말해줍니다. 모로나이는 아주 작은 신앙이라 할지라도 작용하게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자라게 하실 것이라는 단순하면서 유쾌한 진리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나 모로나이는 이 일에 관하여 얼마간 말하고자 하노라. 내가 세상에 보이고자 하거니와 신앙이란 비록 보이지 아니하나니 바라는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보이지 않는다 하여 이를 논박하지 말지니 너희의 신앙이 시련을 겪기까지는 너희가 증거를 받지 못함이니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우리 조상들에게 자기를 보이신 것도 신앙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음이니 그들이 그를 믿기까지는 그들에게 자기를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군가가 그를 믿었음이 분명하니 이는 그가 세상에게는 자기를 보이지 아니하셨음이니라. 그러나 사람들의 신앙으로 인하여 그는 세상에 자기를 보이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며 길을 예비하사 그로써 다른 자들이 하늘의 은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사 그들로 그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바라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신앙을 갖기만 하면 너희는 또한 소망을 가지고 은사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신앙 중에서도 가장 고귀한지라 능력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모로나이는 그 신앙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어느 때라도 신앙을 갖기까지는 아무도 기적을 행하지 못하였나니 이러므로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더라. 내 구주 살아계시다라는 말을 끝없이 되뇌이는 단순한 능력을 통해서 상상하기 힘든 상실을 잘 견뎌내는 기적을 보인 한 여성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때의 기억이 희미해지긴 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는데 바로 그 기억을 통해서 그 신앙과 그 간증의 말들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의 경우에 오랫동안 자기에게 잘못을 범해온 사람을 용서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 여성분에게 악의적인 학대를 받았던 지난 많은 세월을 용서하고 잊어버리기로 선택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 여성은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제가 했던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다면 구주께서도 자신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신앙이 있었기에 그 여성분은 뉘우치지 않는 원수를 용서했고 몇 달 후에 찾아온 자신의 죽음을 화평과 소망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 자신의 신앙이 끝까지 잘 견뎌낼 만큼 충분히 강한지 의아해할 분들께 드릴 또 다른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더 젊었을 때 대다수의 주위 사람들보다 활력과 재능이 넘쳤는데도 구주였다면 행하셨을 일을 하기로 결심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이 받은 풍성한 축복을 활용하여 여러분은 높은 사회적 지위에서 무시하거나 낮춰봤을 수도 있을 이들을 돕고 보살피기 위해 여러 방법들을 찾았습니다. 힘든 시련이 찾아올 때 그것을 잘 견뎌낼 신앙 또한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행하고 구주였으면 행하셨을 봉사와 용서를 실천하는 중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쌓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주께서 사랑하셨을 것처럼 사랑하고 구주를 위해 섬김으로써 신앙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주님을 믿는 신앙이 사랑의 행동을 하도록 이끌었고 결국 이를 통해 여러분은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결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시간은 언제나 있습니다. 구주를 믿는 신앙을 갖고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해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봉사하고 들어올려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아무리 외롭고 버림받은 듯한 기분이 드는 때라도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역경이 끝날 거라는 약속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련이 잠시 동안만 이어질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인생에서 시련을 겪을 때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마치 시계가 느려지다가 마침내 거의 멈춰버린 듯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그다지 위안을 얻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인내심을 갖는 데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모두 이 한 가지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완전한 사랑으로 여러분이 그분들과 함께하며 가족으로 영원히 살기에 적합하게 준비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완전히 깨끗하게 씻기고 변화된 사람들만이 그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는 거의 10년간 암과 싸우셨습니다. 온갖 치료와 수술을 받다가 결국은 병상에 누워 꼼짝할 수 없게 되신 것이 모친께는 시련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것을 보시며 부친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어린 딸이 집으로 쉬러 갔구나.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추도사를 하신 분 중에 스펜서 W. 킴볼 회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추도사 가운데 이런 말씀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중에는 밀드레드가 시련을 당할 만한 잘못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밀드레드가 고통을 받은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밀드레드가 좀 더 다듬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다면 인생의 가장 평탄한 시기 못지않게 가장 힘든 시기도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영의 인도를 받는다면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기만 하면 우리 삶을 빚고 인도해 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구원의 계획에서 우리가 있을 자리를 계시로서 알려주시는 선지자들이 계시니 우리는 온전한 소망과 화평의 느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자신이 외톨이라거나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우리의 왼편과 오른편에 천사들을 두셔서 우리를 바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하신 말씀을 지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우리의 구속주심을 간증드립니다. 이 대회에서 가르쳐진 것들이 참됨을 성신이 확인해 주셨으며 이 자리에 계시는 주님의 승인된 종들의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듣고자 하고 나중에 공부하면서 구한다면 성신은 다시 그 참됨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몬슨 회장님은 오늘날 온 세상에 주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살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구속주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연차대 모임을 마치면서 우리가 들은 것과 또 우리가 느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선지자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에 대해서 매우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함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지지하고 또한 그분을 당신께서 그분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그분이 가지고 계신 책임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분을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이 모임을 마치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더 잘하도록 하는 결심을 가지고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집에서 더욱 특별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당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고통을 받고 있고 슬픔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으며 그 사람들이 고통을 경감하고 또한 그 사람들을 저희가 격려하고 도울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당신이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당신의 아들에게 저희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단합하고 평온할 수 있도록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 182차 연차 대회 중 첫 번째 모임이었습니다. 총관리 역원들과 교회 본부 역원들이 말씀했습니다. 음악은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했습니다. 사전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